우리 오늘 함께 창세기 47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가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신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어떤 이유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져 갑니다라는 이런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든다는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뜻하는 거죠. 그 UCLA에서 발행한 그 애굽학에 대한 그 백과사전을 보면, 당대의 문헌들을 보면, 기근이 들어서 공동체와 일정 지역의 사망률이 증가하면 이 사망률의 증가는 그 공동체의 사회, 정치, 그리고 도덕적인 질서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실로 국가적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근이 심해져서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폐해진다는 말은 정신을 잃다, 시름시름 쇠잔에 가다, 그야말로 피폐해지는 거죠. 근데 이 13절과 15절까지의 15절까지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 땅이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백성을 가나안에서 이 애굽 땅으로 옮겨 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은 죽었다 이겁니다. 가나안이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이때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그 대처해 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로 그들이 얼마나 죽게 됐는지를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곡식을 팝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래서 돈을 거두어 드리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값을 받고 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돈이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니까 애굽 백성이 와서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우리가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더 이상 값을 주어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1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가축을 받고 양식을 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을 바꾸어서 그의 먹을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 모든 가축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바로에게 다 옮겨졌을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가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축을 쳐야 되잖아요. 가축을 돌봐야 되니까 그 가축의 소유권이 이제 바로와 왕실에게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그 과정이 쭉 지나요. 18절에 보니까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서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여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급기야는 이제 그들 자신과 토지를 바로에게 귀속하겠다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야, 이거 위기에 대응해서 이 요셉이 애굽 백성들을 말하자면 착취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위기에 대응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역병의 위기를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역병의 위기를 겪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0년 지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이 유엔 노벨위원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유엔 기구의 하나인 세계 식량 계획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그 단체를 결정했어요. 세계 식량 계획이란 그 소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돕는 국제 기구인데 그 기구를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로 선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세상이 이 기아를 전쟁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 기아를, 이 기아와 굶주림을 전쟁과 갈등의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아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에게 인간이 겪어야 하는 기아에 있어서 이런 세계 식량 기구와 같은 월드 푸드 프로그램과 같은 노력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예방 백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현재도 8억 2천만 명 정도, 10%가 넘는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10명에 1명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기아의 문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굶주리게 되면 어렸을 때 학습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 신경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손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니까 학습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러면 좋은 직업을, 안정된 직업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 지역, 아프리카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지역에 가보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가진 게 몸밖에 없으니까 한 끼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팝니다. 이걸 우리가 그 트랜섹셔널 섹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벌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요. 그러니 그게 안전한 성관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에이즈에 감염될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몸이 약하니까 건강한 직업을 갖기도 어려운 거예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17개의 골을 지속 가능한 목표 뭐 이래서 17개의 골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절대 빈곤을 없애야 되겠다. 하루에 2불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현재도 10억 명 이하로 떨어지긴 했지만 현재도 10억 명 정도가 있고 절대 빈곤 없어야 되겠다. 기아를 없애야 되겠다.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성의 그 억압과 압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17개 중에 첫 번째 가는 5개의 목표들인데, 문제들인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고 여기에 많은 문제가 집중적으로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모성 사망률, 에이즈 확률, 결핵 여기가 다 이 지역에 집중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아요. 복잡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서 그냥 도와줘야지, 우리가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하는 이런 심정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게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그들에게 당부하실 때 따로 지방 전대나 이런 거 차지 말고 따로 너희를 위한 그 뒷배를 준비하지 말고 그냥 몸만 가. 그렇게 급한 소식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첫째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그렇게 자주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워야 한다. 저는 제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근데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들이 세상 앞에 가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이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은 사실 선교사들이 혹은 선교단체가 혹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때 많이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이 선교제에 있으면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해야 되겠다. 전문적이어야 한다. 근데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전문적이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위해서 투자하는 노력, 그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전문적인 해결책을 낼 수 있도록 애쓰는 데 드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잘 산정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선교하는데 우리는 그냥 거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완벽하고 최고의 솔루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은 상상할 수 없는 값이죠. 우리도 세상의 문제를 교회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크고 복잡한 만큼 우리의 헤아림도 지혜롭고 그 지혜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냉철하고 전문적이고 고민한 그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노력들 해야 합니다. 그런 노력계 하나가 이 식량을 거저주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은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값을 치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줌으로 해서 이 문제 해결에 그들도 주인의식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선교지에 가보면 그냥 우리가 해주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도 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식견도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그 문제를 확 해결해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러고 거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훅 떠나버리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기다려줘야 돼요.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같이 이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값을 주고 사도록 했어요. 그런데 결국 보면 여기까지 쭉 가다 보면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고 그들이 가진 토지와 그들이 가진 소위 생계수단을 다 바로의 소유로 소유권을 이양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 세상을 보는 이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는, 실제로 소유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대변하는 신의 대리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가 그 통치하는 지역에 사는 백성들에게 안녕을 보장합니다. 그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들 가운데 질서를 책임져줘요. 그러면 그 왕과 함께 사는 그 백성들은 왕을 주인으로 부르는, 즉 왕을 향해서 자기를 종이라 부르는 관계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에 지금 요셉이 살던, 바로가 통치하던 세상의 자기 이해예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다고요. 더군다나 기근이 생기면 기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파는 일은 아주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취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매우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가용 가능했던 체계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에 대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칩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원래 기본적인 현실의 어떤 근간이었는데 그게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잠깐 뒤로 넘어가서 23절에 요셉이 한 결정을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토지를 바로에게 사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오케이 내가 사주마. 그런데 그 사는 그 계약 조건이 뭐냐면 이 양식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가지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라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 구약 주석학자들의 말에 문헌에 의한 평가에 의하면 이때 조건으로 줬던 5분의 1이 당대 관행보다 조건이 더 너그러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3분의 1을 내는 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들에게 이 위기를 지나면서 이들을 대했던 요셉의 정책, 그 정책에 대한 백성들의 최종적인 평가가 뭐냐면 25절에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백성들이 이 상황을 대처한 요셉의 통치 행위에 관해서, 요셉의 이 정치적 결정에 관해서 뭐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했냐면, 우리를 당신은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여긴 보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세상에서 이런 경제적인 혹은 정치적인 일을 나누는 아주 그 복잡한 머리가 지근지근한 그런 일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걸 쭉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했나를 보니까, 첫째, 요셉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죠? 사람들을 살렸어요. 첫째, 요셉은 사람들을, 애굽 백성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둘째, 그들이 토지를 바로에게 팔면서 그들이 어떻게 결국 됐어요? 가축이 바로의 것으로 귀속되고, 그러나 그 가축을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양식과 곡물을 받잖아요. 그리고 토지가 바로에게 귀속되면서 그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곡물, 그 자본을 받는데 그 결과 그 소출은 훨씬 더 실제 이익은 그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가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속한 기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셋째, 요셉은 이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감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편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생겼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를 모두 다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티그리티, 요셉의 이 고위 공직자로서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더욱 놀라운 것은 2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니라. 제가 중간에 이제 그 이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왕으로부터 직접 공물을 받기 때문에 왕의 실효적인 그 영향력, 보호 아래 있는 일종의 지배 계급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요셉이 이 위기를 다스리지만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상을 위해서 혁명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생각은 그냥 제 생각이니까 접어놓고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요셉은 이 토지법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 토지법의 그 뒤에 있는 말이 오늘에까지 이르니라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 오늘에까지 이른다는 말은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까지 이르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백성을 박해하는 상황이 오늘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애굽의 통치자들이 요셉이란 인물은 잊어버렸지만 그 인물을 잃어버렸어도 그가 세웠던 통치의 원리, 통치의 질서는 여전히 역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야 하는 기업을 살렸어요. 요셉은 그 가운데 그 질서를 체계로 삼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끌었던 자기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했던 거죠. 그가 이끌어야 할 사람을 살렸고 그가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기업이 온전해지도록 풍성해지도록 실효적인 이익이 많아지도록 하는 질서를 세우되 이 일을 이끈 자기 개인에게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없어져도 이 질서는 유지되도록 하는 결정. 여러분, 이게 요셉이 실효적으로 왕노릇 한 겁니다. 요셉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왕노릇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총리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제가 마지막에 그 요셉이 행위했던 이 요약을 쭉 보니까 아, 요셉이 왕 노릇했네. 그죠? 이 왕 노릇했다라는 번역이 요셉이 왕이 하는 통치 행위를 했네. 요셉이 다스렸네 하는 이 요약으로 제게 읽혔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의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번역이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지지를 받는 번역이 그들이 지금 땅에서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재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행했던 일과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자원을 통해서 온전히 바로의 통치 아래 들어가도록 하는 질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우리의 현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지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현실은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이 자기 피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기 피로 그들을 샀어요. 값을 주어 사서 그들을 누구에게 드렸냐면 왕 대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왕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거기 제사장 그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삼은 그들이 세상에서 땅에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스린 그 짐승의 자손들과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왕이라고 선언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유일하신 분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증언을 놓고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자기를 왕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선언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 환난과 피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이 비전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그 애굽에서 왕노릇했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기업이 질서를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질서가 자기 개인의 영광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이 태도와 결정, 이것이 오늘 세상을 사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왕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은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말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쓰는 언어를 써야 될 때가 더 많고요, 우리의 많은 시간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아주 지지고 볶는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가 서로 갈등을 하며 상충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왕노릇은 내가 함께하는 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기업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이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의지하지 않는, 나 개인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 그의 침착함, 그의 이 치밀함, 전략적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요셉의 지혜로운 왕노릇,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이 그 문제를 잘 통치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잘한 결과는 동시에 가로 열고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로 닫는 이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야기로 보면 27절로 그냥 마무리됐으면 딱 좋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잘 살았더라. 그냥 여기서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28절로 갑니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어지는 48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야곱이 그의 아버지로서 해야 될 책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그가 죽고 그가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요셉의 보호 아래 잘 살기로 결정하는 그걸로 끝나요. 야곱이 그렇게 반갑게 애굽 땅에 넘어가서 요셉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그의 삶은 애굽 총리의 그것도 굉장히 능력 있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정말 하늘 아래 그 존중받는 존숭받는 통치자의 아버지예요. 그 애굽에서의 삶이 얼마나 영화로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애굽에서의 영화로웠을 그 풍성했을 야곱의 삶에 대해서 진술해 주지 않습니다. 17년이 지났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안 써줘요. 거기서 얼마나 풍성하고 마치 옛날에 우리 그 힘들고 정말 지지리도 가난했던 그 한국 땅에 살다가 미국에 갔을 때 먹을 게 풍성하고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했던 그 풍성한 삶, 집도 크고 차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모든 것이 크고 풍성한 모든 것이 질이 좋은 그런 그 삶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바로 그의 삶의 마지막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 땅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가야 될 곳, 마지막 본향. 애굽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성했어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야곱이 애굽에서 어떻게 잘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는 자기가 가야 될 땅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머물러야 하는 그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아야 하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지만 이 세상이 그 왕노릇해서 이루어진 그 번영이 혹은 우리의 성취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 보면 이 야곱의 말이 참 기가 막히고 절묘합니다. 이 야곱이 아들을 지금 불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말을 할 때 내가 내게 은혜를 얻었거든.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거든.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말은 존댓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하니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 말은 이 존댓법이 따로 없거든요. 이 말을 야곱이 언제 하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거든 이라고 그 창세기 33장에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한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거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주로 신하가 왕에게 나갈 때 어떤 간청을 할 때 내가 왕께 왕의 눈에서 은총을 발견하였거든 그 표현이거든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표현을 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뭘 슬며시 가르쳐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봐 해와 달도 요셉에게 절했잖아 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슬며시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도 이 일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장남인 시므온이나 이 장자를 장자 역할을 했던 유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구세주의 역할을 했던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을 건 맹세 행위를 할 때 상징하는 행위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종을 보낼 때도 이와 똑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때 인애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성실함이 MS라는 단어인데 이 헤세드, 이 인애라는 말은 우리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언약의 기초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리고 이 MS라는 이 성실함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옳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전해줄 그 사랑으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아, 아니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너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부탁하니까 내가 죽게 되면 나를 고향 땅에 묻어줘. 여러분, 왜 이게 이 말이 필요하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진짜 나를 위해서 언약을 지켜줄 존재에게 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내 죽음 이후에 사건을 부탁해야 한다고요.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 죽음 이후의 사건을 부탁합니다. 왜? 그에게는 헤세드와 그에게는 변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죽음 이후의 사건을, 우리 죽음 이후의 우리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겠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고 그 생명을 마침내 끝까지 지켜주실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위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마주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 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배가 출발하는데 아무래도 배가 출발할 때 이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죄수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배가 출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돼요? 풍랑이 있고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이제 망할 거는 배뿐입니다. 라고 뭐라 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절묘한 거예요. 지금 자기도 이 상황을 보니까, 자기도 이 산더미 같은 저 정말 자기를 압도하는 이 풍랑을 보니까 자기도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너는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자체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에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현실은 그가 받은 말씀과 서로 배치되어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그 배에서 사람들을 살리는 왕로를 했던 거죠. 여러분과 저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COVID-19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도 더 어렵고 굶어 죽는 사람이 배는 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와 함께 도모하는 기업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 그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을까? 그 왕노릇 할 수 있는 비결과 근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기에 현실에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기 어려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이 다르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신 왕로를 탈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익을 굳이 아니하고 함께 한 이들의 유익과 그 기업의 안전함과 그리고 함께 이루어질 질서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바로가 온전히, 요셉이 온전히 모든 것을 바로에게 드렸듯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더불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희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드러내며 실천하는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주께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산업과 기업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형통케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왕노릇하는 저희들, 요셉처럼 왕노릇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